어떤 그 기자 출신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고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어떤 방으로 갔답니다. 어떤 방에 가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이 이만한 구름 구멍 같은 데다가 동그란 걸 막 집어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이야. 그리고 공을 이렇게 던지는 공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고난, 근심, 걱정, 역경, 두려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구멍 안으로. 그러니까 물어봤답니다. 주님, 이거는 고난, 근심, 역경, 두려움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공을 하나 집더니 그 공의 껍질을 까기 시작합니다. 몇 겹의 껍질을 벗기고 나니까 그 안에는 황금색으로 공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는 축복이라고 써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고난, 역경, 두려움의 껍질로 특수 포장을 해야만 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받는 사람은 우선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의 껍질을 벗기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그만 공도 있고 큰 공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큰 공에는 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겠지. 하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자 출신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왕 복 주시면 그냥 복만 주지 왜 이것을 싸서 주십니까? 고난을 싸서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은 인간의 성숙과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복을 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성숙함이 있어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주겠다고 던져주는데 그 역경의 껍질을, 고난의 껍질을 벗기지 못해서 대부분 그냥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버려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학계서를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결론이 오늘 19절에 있습니다. 오늘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옆에 분과 나눕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때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24일이겠죠. 이것을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10절과 18절 두 번 똑같은 날짜와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뭔가를 반복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만큼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째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은 돌아와서 자기 집 짓는 데만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당시는 파종을 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해가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인 문제, 사고나 질병, 관계의 실패,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경제의 문제도 성공하고요. 건강하고 읽는 것이 아닌 쌓여지는 인생을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 19절을 보시면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얘기 뭐냐면 곡식 종자조차도 창고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굶주리고 헐벗으니까 도리어 파종할 종자까지 다 먹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 돈도 자금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삶을 꾸려갈 기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 또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보시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겨져 있는 나무이고요. 그냥 때를 따라서 뭐 적게 열리고 많이 열릴 수 있지만 열매를 맺어야 될 과실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은 되는 나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참 좋은데 이상하게 내 자녀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얘기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20고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0곡단, 곡식 20단이 나오던 그 밭에서 10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50동 나오던 그곳에서 이제는 20동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도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학계서 1장 6절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 실패 인생이 왜 생겼을까요? 17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그 농작물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에 나오는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렸다고 1장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성전 건축을 멈춘 16년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멈춘 16년 동안이.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돼도 안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잃게 하고요. 또 정말 아프게 만들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야만 항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았지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박합니까? 오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에게 정말 큰일 날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은 강박해져서 절대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남을 원망하고 신세탈행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러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항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는데 1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깨닫게 해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실패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15절과 18절에 주님께서 두 가지, 한 가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5절과 18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5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는 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 공사를 하기 전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던 때와 하나님 말고 자기에게 두던 때의 그 두 가지 시간을 비교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도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쌓기 전과 성전을 쌓은 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비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그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가 곡식 20석을 기대하고 왔으나 10석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주 50통을 가져가러 갔으나 20통밖에 걷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기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확을 통해서 그들은 종자까지 먹어버려야 되는 굶주림에 시달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수고한 열매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었냐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평안을 먼저 추구했던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 어느 때입니까? 열심히 자기 스스로 뭔가 이뤄보려고 노력했던 때입니다.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이 얻을 그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단 대신에 20단, 50통 대신에 20통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상착륙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여자가 앉아있다가 가방에서 있는 보석을 다 꺼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비상착륙하는데 왜 그 보석을 다 하고 난리를 치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혹시라도 구조대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보석을 차고 있으면 내가 돈 많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먼저 구출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석을 찼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학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잘나가는 기업 또 존경받는 기업에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오랫동안 살아남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핵심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상황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그 회사를 흔들지 않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탠포드 대학의 짐 칼린스 그 교수가 어떤 그 책을 썼냐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세기의 비전 기업의 특징은요. 비전을 가진 기업의 특징은 이윤 추구, 그러니까 그 프로핏을 남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는 핵심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프린시플이 있는 회사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기업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게 그 HP라 그러죠. 휴렛 패커드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는 자기에 속한 사회와 사회 분야에 공헌을 끼친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이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성공하는 가도를 돌리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 그래요. 또 미국에 머크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본 그 방침이 뭐냐면 의료과학의 발전과 인류봉사의 그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크 회사는 2차 대전이 끝나고 결핵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본에 무상으로 결핵약을 지원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면 현재 그 일본에 있는 제약회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바로 머크가 됐어요. 지금도 머크는 굉장히 큽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회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입니다. 그들에게 기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러한 세큘러 기업들도요. 성공과 계속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켜야 합니다. 17절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뀌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르게 하셨을까? 왜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을까?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깨어진 덕에 물 붓는 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물통에는 결코 물이 차지 않습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면 거기선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만 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자꾸 변명을 늘어집니다. 제가 못나고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이건 사업필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세 타령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기 시작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못한 인적이 있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백하든지 감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감추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겠지라는 것입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보면 나밖에 없겠지, 나만 알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저지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그거는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축복받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럽니다.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럽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personal relationship입니다. 절대로 누구를 통해서 가는 relationship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도 다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 4살 난 어떤 소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그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관 앞에 나아가서 귀웅을 하면서요, 아이에게 작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나이가 술냄새를 풍기면서 충혈된 눈을 가지고 누더지 같은 그 옷을 입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아이를 보는 척 하면서 맨 마지막에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팔아서 술을 사먹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얼마 후 이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천여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전도하고요. 변화시킨 장본인이 됩니다. 바로 시카고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그 알코올 중독자를 복음을 전했던 멜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트라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된 사람을 전도하며 평생을 하나님 옆에서 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딸의 신발을 벗겨서 술을 사 먹은 사람이, 죽은 딸의 신발을 벗겨서 술을 사 먹은 사람이 하나님 옆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도리어 천여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돌아간다면, 주님, 제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제는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축복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회개하니까 그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것이고요. 죽음의 길에서 삶의 길로 바꾸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은 때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침체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마음이 정돈되지 않아서 기도할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처럼 불쌍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의 기쁨도 없고 교회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다는 여러분들, 정말 삶에 기쁨이 없고 신앙의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이고 성공이 없는 것이고 온전한 삶이 없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것을 기억했다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 그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첫 번째로 주신 그들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삶에 바빠서 그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16년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매일매일 주일날 교회 나오고요. 헌금생활하고요. 구제생활하고 예배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었지만 사명을 잃은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도 경건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폼은 있었어요. 근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계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만일 거룩한 제물에 고기를 옷자락에 싸고 있다가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래도 그것이 거룩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사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종교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의식만 한다고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식만 행한다고.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싸매고 다른 음식을 만졌을 때 그 음식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너희 자신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젠자가 이 음식물 중 하나를 만지면 그것도 역시 부정하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unclean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그 모든 일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 더러워진 손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드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이러하고 이 나라가 그리한다면 거기에 드리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내 백성도 내가 세운 나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신 일에 바빴던 그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예배는 드렸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활은 사명도 잃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드린 것은 의식에 불과하고 네가 사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동역자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께서 그 정하신 길을 달려가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 앞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돕는 사람들이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에 그 아우카 인디안을 선교하다가 죽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기장에 이렇게 썼대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청춘과 자기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바꾸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명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삶으로 나눠질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땅에 쌓아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이면 시들어질 이 땅의 나뭇잎 월계관보다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에 경주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과 진정으로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옵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언젠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거나 아니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받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명이 된 사람의 삶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어도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실패해도 결국은 그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고 그것은 기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풍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사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 알프산에는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 집을 종치는 집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지은 집들이라 그래요. 오두막집이라 그래요. 이 골짜기에 겨울이 찾아오고 눈에 바람이 날려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방이 흰눈이 덮여서 사람들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 흰눈이, 눈바람이 그렇게 내려온 날이면 그 오두막집에 있는 사람들이 종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그 종을 듣고 종소리를 듣고 그 오두막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오두막집에서 휴식을 가지고 그 눈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종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길을 잃고 죄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종을 울려서요,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종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계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사명,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생 사명이 있으십니까? 이런 평생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평생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그 사명이 있습니까? 그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직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안락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학계선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날, 내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평생 사역, 교회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이루며 날려갈 때 그것이 영광된 삶과 영광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우리가 받은 탤런트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소유와 능력과 경험과 그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